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소통입니다. 신앙의 소통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에 그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사역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24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바울과 분명히 소통한 사람입니다. 대화를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요새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근데 소통을 영어로 그냥 커뮤니케이션, 대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통할 소자입니다. 통도 통할 통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지만 거기에 생각이 오는 것, 오고 가는 것이고 뜻이 오고 가는 것이고 또한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믿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합니다. 내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들이 같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내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과 믿음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나에게는 중요한데 그걸 갖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가? 소통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갖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동시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내 믿음을 소통할 수 있는가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떻게 소통하는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리셨습니다. 엘리야가 병 고파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무리를 거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상은 지식이 지배합니다. 과학이 지배합니다. 논리와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하나님의 내용을 보면 비이성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5,000명과 4,000명을 먹었다. 너 이 하나님 믿어라. 과연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고 아마 손가락질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를 거르셨다.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 본문에 2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 인물 중에 두 종류를 뽑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또 다르게 새롭게 믿는 것을 오늘 이 인물 24명 중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제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성경에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브리스가는 아내입니다. 여자입니다.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근데 참 성경이 재밌는 게그 부부가 둘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한 사람이면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도 한 사람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두 부부가 함께 목숨을 내놨다는 겁니다. 왜 이 두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을까? 그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냐면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장막 짓는 사람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장막을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배소를 갈 때 이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예배소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에 있었을 때 아마 바울이 이제 또 로마로 간다는 그 소식을 준비하는 걸 듣고 이 두 사람이 먼저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공부한 것처럼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경유해서 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이사 간 겁니다.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로마로 이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바울 때문에 에베소로 이사 갔고 에베소에서 로마로 이사 갔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을 위한 사역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지만 바울을 신실하게 아주 진심으로 바울을 섬긴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라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기에 이 두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것이 참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친한 친구, 세상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시집식구와 며느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같은 직장의 동료끼리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교회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제가 그 집 아들에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면 은혜가 안 됩니다. 왜 은혜가 안 돼? 우리 어머님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서로가 잘하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텐트메이커입니다. 바울도 텐트메이커입니다. 같은 직업에서 일했습니다. 서로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책 펼두고 복음을 전했을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과연 어떻게 전했을까 합니다. 같은 텐트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은 바울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바울이 그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이 두 사람이 봤을 것입니다. 텐트를 만들 때 이 텐트 만드는 모습에서 이 두 사람은 자신들과 다른 바울의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진실되게 만들었고 참되게 만들었고 속이지 않았고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엉터리로 텐트를 만들고 손님을 속이고 손님을 푸대접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성경책 펴들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면 과연 예수를 믿었겠는가 합니다. 믿었겠습니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바울이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과 인격과 그 언행과 행동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방전도입니다. 노방전도 하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전도지 100장 나눠줘봐야 한 사람도 안 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도 안 옵니다. 한 사람도 안 옵니다. 그런데 실제 이유는 한 사람도 안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두려워하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지 주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창피하다는 겁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전도지 나눠주는 거 보고 나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오늘날 우리가 전도 선교 어떻게 합니까? 방송하는 겁니다. CD 하는 겁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서야 된다면 그걸 우리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있고 내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나에게 예수의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직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참됨입니다. 거짓 없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가입니다. 떳떳한가입니다. 이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삶으로 먼저 자신을 전도한 겁니다.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들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걸으셨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나 내 삶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설복했을 때 그 사람 내 삶을 보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 사람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격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저부터도 이 말씀할 때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과연 누가 나의 복음을 듣고 죽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삶에 설복당한 겁니다. 내 인격과 삶에 그가 무릎 꿇은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를 분명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끝내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우리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의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 아내에 의해서, 내 자식에 의해서, 내 동료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내 부모에 의해서, 내 자식에 의해서 내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젠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크기와 높이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새롭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안드로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바울의 친척입니다. 바울과 피를 나눈 어떤 그 가족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깊은 관계가 있고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선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두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바울보다 먼저 믿었고 바울과 친척입니다. 제가 친척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사역할 이유가 없는데 이 두 사람이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 전반절에 보면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바울을 위해서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서 바울이 서바나 전도 가는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인데 과연 바울이 어떻게 이들과 소통을 했기에 이들이 이렇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두 사람은 누구와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들과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봤지만 좀 성경을 깊이 보면 바울과 사도들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뭐였냐면 이방인의 할례 문제와 이방인의 음식 문제 갖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걸 로마서가 여러 차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 속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 누구와 가깝습니까? 사도들과 가까운 겁니다. 사도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왜? 사도들이 그들을 존중해줬고 바울보다 먼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우월감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바울보다 낫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사도들과 사역을 하고 있다. 그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아마 그런 마음을 더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울로 신앙의 그 방향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바울에게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이들이 지금 바울을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고 지금은 로마에서 이들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무엇을 우리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가 합니다. 사도들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사도들은 계속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할례와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 된 모습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할례 받지 못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인의 전통을 버렸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 말합니까? 유대인과 같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도 되고 헬라인도 되고 이방인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마저 버린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통도 없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금 이 두 사람이 본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을 쫓아서 복음사역에 함께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봤을 땐 사도들은 뭘 갖고 있냐면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이요 헬라인의 전통이요 이방인의 전통마저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그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릴 때 담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담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릴 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을 담는 겁니다. 세상을 담는 겁니다. 신앙의 크기가 세상을 담아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담아주지 않습니다.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세상을 담기 때문에 유대인도 담습니다. 이방인도 담습니다. 헬라인도 담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담을 수 있는가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담을 수 있는가 합니다. 자,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별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경험적입니다. 추상적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우리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똑같은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다르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은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들끼리 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얘기는 통합니다. 우리들끼리 얘기는 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좀 표현적으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개토화됩니다. 우리들끼리 좋아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찬송하고 우리들끼리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을 담았고 헬라인을 담은 현상이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에게 뭐만 담느냐면 사도처럼 유대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전통만 우리가 담아낸다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협소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13절. 어떻게 담아내는가? 어떻게 담아내는가? 로마서 8장 9절에 13절입니다. 먼저 9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9절.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가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찾아왔습니다. 우린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예수를 믿었던 저렇게 경험을 하고 예수를 믿었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먼저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의 사람은 무엇을 갖고 사는가? 10절과 12절입니다. 10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저보세요. 중요합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이 어떤 경험과 체험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우리 이거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에 나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영의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분은 참 영적이야. 예언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능력도 하니까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뭐 나는 한 것이 맨날 그렇고 특별한 체험도 없고 모태신앙이고 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믿었고 지금도 의심도 생기고 가끔가다 죄도 짓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영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 구별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영의 사람은 영적인 어떤 특별한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12절과 13절입니다. 영의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단 한 가지입니다. 13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영이 있고 그 영을 통해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겁니다. 내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것이 뭡니까? 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영의 사람이 됐기에 이제부터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간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도 있지만 오늘 내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을 버리고 헬라인이 됐고 이방인이 됐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버릴 때 바울은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방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겁니다. 십자가, 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바울이 갖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죽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매일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의 친척이요, 바울보다 먼저 믿었고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던 사람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좀 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어떻게 전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안드로와 유니아는 이걸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죽어가는 바울의 모습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렇게도 죽었고 저렇게도 죽었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으로 죽은 겁니다. 헬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는 또 한 번 죽은 겁니다.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는 또 한 번 죽은 겁니다. 그럴 때 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죽고 있는가입니다.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는가입니다. 죽여야 사는 것이고 죽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 믿음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오늘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